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출현 예고와 그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영적, 도덕적 부패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배도한 자들의 그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이란 헬라어 푸슈도스, 이 거짓이란 단어와 이 디다스칼로스, 선생의 합성어입니다.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면 신약에 와서 거짓 선생들이 존재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신적 영감, 신적 예언을 표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지 못한 대신 자신들의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백성들의 기대에 맞게 예언하는 정치적인 선지자들, 바로 사꾼 목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이단 사상을 표방하면서 성경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변혁시키고 해석하여서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사설들을 교회 내에 퍼뜨리는 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세기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이 그리스도 상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같았습니다. 영광 중에 오실 심판의 그리스도, 이한 손에는 자비와 용서의 상징인 백합화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진노와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당시 16세기 사람들을 연상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하면 칼을 피하고 백합화를 얻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당시 중세 카톨릭은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거부하지 않는 한 당신이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보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세 성도들은 칼을 피해서 백합화를 얻을 만큼 완벽하지 않다는데 그들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일곱 가지 성례전 중에 하나인 고해 성사를 행했습니다. 고해 성사에는 모두 여섯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성찰, 지은 죄를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통회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죄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성직자 앞에서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의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사죄가 있습니다. 이 성직자는 용서하고 이 보속의 개념을 정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속이 있습니다. 진실로 참회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가리킨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이름을 수백 번 외우게 하는 것이죠. 또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을 또 몇백 번을 외우게끔 하여서 자신의 죄를 이 지정된 만큼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회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때 카톨릭이 제시한 것이 바로 연옥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르치지 않고 단지 기독교의 교리 안에서만 추측하였던 그 가치를 꺼내놓았습니다. 연옥이라는 제3세계의 사후세계의 등장은 중세 사회 곳곳에 교회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아주 좋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군주를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연옥에 대한 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위대한 군주로 꼽히던 칼 마르텔과 칼 대제 같은 황제들이 연옥이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식의 설교는 정치권이 교회를 함부로 마음대로 휘어잡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카톨릭은 죽은 다른 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연옥에서 구해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있다라면 중보기도가 유용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천국에 가고도 남을 충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성자로 추앙되었고 이들의 공로는 교회의 창고에 쌓이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공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만이 죄인들을 위해 이 공로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으며 그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면제부 판매에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95개조 반박문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주여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신 것은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야 함을 명령한 것이다. 8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교황이라 할지라도 사후세계에 즉 연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외치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거짓교사들의 특징은 본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단을 끌어들입니다. 이단의 사상들, 기독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끌어들여서 접목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용서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멸망을 취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심판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네 번째로 억제할 수 없는 유교과 음란한 행위 등과 같은 호색함에 즉 세상적인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삼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거짓과 만들어낸 가공의 말로 교인들을 마치 장사 물건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영적인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불의한 거짓 교사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과 그 기준에 맞게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련과 시험, 이들의 유혹에서부터 건지시고 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두시겠다라고 응징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유기의 상태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존재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경건한 자들은 현재의 오늘이 비록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현실 가운데 함께하여서 오늘의 현실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항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날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형벌은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인내의 과정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기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의 기다림으로 보여지지만 전혀 다른 양극단의 이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경건함으로 인내함으로 주어진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